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0면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명령대로 사라와 롯과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다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은 내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면 들어가고 불순종하면 들어가지 못하는 땅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차지하게 되는 들어가게 되는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입니다. 모압 평지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자신들이 차지할 가나안 땅에 대한 기대에 한껏 부풀어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이고 자원이 풍성하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입니다. 이제 이 땅에 들어가서 더 이상 광야에서 방황하거나 유리하는 것 같은 그런 불안정한 생활이 아니라 자신의 기업으로 삼을 수 있는 한 곳에 정착하여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대에 잔뜩 마음이 부풀어 올라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는 가나안 땅의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이 가나안 땅 안에는 산재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일이나 육적의 일이나 또 자신의 삶의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이냐 우상이냐를 놓고 결정해야 하는 자리로 내몰릴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들이 쉬우면 별 문제 없겠지만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미 오래전부터 반복하여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여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 순종해 가면 결국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땅에 맞닥뜨린 현실 속에서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를 아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인 현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늘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승패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길 수 있는지 또 지게 되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이 전쟁에는 있습니다. 이미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의 전쟁을 치르고 왔는데 이제 본격적인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단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이고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간다고 해서 전쟁을 해야 하는 그 상대들이 알아서 도망을 가거나 알아서 항복을 하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들도 목숨을 걸고 자기 땅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게 되는 처절한 전쟁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전혀 의외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리고 성과의 전쟁을 통하여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칼과 창으로 하는 것입니다. 누가 공격을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는지 또 누가 체계적으로 방어를 잘 할 수 있는지가 그 전쟁의 승패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의외의 말씀을 주시죠. 어느 세계사의 전쟁에서도 볼 수 없는 또 앞으로도 없을 그런 전쟁의 독특한 방식입니다. 너희는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리고 7일째에는 일곱 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뭘 하라고 그랬죠? 소리를 지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했습니까? 성벽이 무너질 것이고 그 무너진 성벽 안으로 들어가 너희는 승리를 쟁취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전쟁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전쟁의 방식이고 보편적인 전쟁의 내용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러한 전쟁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마음이 들지 않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전쟁을 그렇게 해? 그렇게 해서 이길 수 있단 말인가? 이러한 의심은 직접 그 전쟁에 참전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고 또 여호수아의 강권에 의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해 나갔을 때 그들이 보게 되는 결과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이 여리고 전쟁을 통하여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했습니다. 소리 질렀더니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마침내 승리를 쟁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경험이 됩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면 이런 두려운 문제, 시험의 문제, 유혹의 문제들이 여러 가지 모양을 바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 자기가 힘으로 삼는 것을 통하여서 이 시험과 미혹과 유혹의 문제, 힘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어 나갈 때에 우리가 기대할 수 없었지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이끌어내시는 풍성한 은혜의 결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경험들을 통하여서 봐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세상이 말하는 가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당연하게 여기는 원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그것이 힘입니다. 힘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폭력입니다. 힘이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그리고 그 지배 구조를 통하여서 상대를 억압하고 빼앗고 유린합니다. 나만 좋다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이 힘이 갖는 특성입니다. 그리고 세상이라고 하는 이 자리는 힘으로 해결하는 것을 허용하는 데가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힘을 숭배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이방 부족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도 이 세상의 이해와 논리를 쫓아서 힘을 쫓아 살아갑니다. 힘을 가지려고 하죠. 이 힘을 갖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 힘을 가지지 못한다면 우상의 힘을 빌려서라도 이 힘을 갖고자 하는 가나안 이방 부족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민하고 갈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으로 삼을 것이냐, 아니면 대단히 내 마음에 들고 내가 원하는 것만 이야기하고 내가 기대하는 것만 주겠다고 하는 우상이 주는 그 힘을 쫓아갈 것인가, 이 결정의 자리에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놓이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 이방 부족들처럼 우상을 통하여서라도 갖게 되는 이 힘으로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치에 빠지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 우상을 쫓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약속의 땅이 아니라 범죄하여 이 땅에서 진멸당한 가나안 이방 부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토해내는 저주의 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상으로부터 거룩한 분리를 가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섞이지 말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 순종하는데 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 순종해 나감으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오시고 그리고 내 삶의 여러 정황과 조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루어내실 결과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목적과 원인과 이유와 뜻으로 삼고 나아가지 않는 이상 자신들의 생애에 담겨진 하나님의 비밀한 뜻들을 이루며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짓지 않은 집에 거할 것이다. 너희가 파지 않은 우물의 물을 마실 것이다. 너희가 심지 않은 과실들을 먹게 될 것이다. 이것은 허황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주시는 약속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이기도 하지만 이 약속의 의미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책임지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를 쫓아 나오라는 명령이자 강권하는 내용입니다. 시편 127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집을 짓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성을 지키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집을 짓는 자가 있고 성을 지키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각각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붙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하시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허사다, 헛되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없으면 그 무엇도 의미를 지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아무리 풍요롭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넉넉하고 부유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내용들을 제공한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 저주의 땅입니다. 하나님 없이 얻어지는 풍요는 인간의 삶을 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가나안 땅이 그러한 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이 쫓아오라고 하는 길은 화려해 보이고 모든 것을 성공적으로 완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달콤한 말들이 주어지지만 그러나 그것은 세상이 책임질 수 없는 말들입니다. 세상은 영원할 수 없고 세상은 모든 것을 다 책임질 수 없습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결국엔 무너지기 때문에 그 세상을 쫓아가는 것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쫓아갈 때에 때로는 그 길이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늦기도 하고 때로는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세상과 다르게 세상 같지 않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세상에 알지 못하는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이 사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 순종해 나아가면서 얻어지는 경험들로서 자신들의 믿음의 토대로 삼아야 할 내용들입니다.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모두가 우리 하나님 잘 압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도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떨쳐내지 못하는 불안감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도 잘 알고 주신 말씀도 알고 주신 약속도 알고 있는데 왜 불안감과 두려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에 이것이 다르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 때문이기도 하고 가장 필요한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불안감이고 주신다고 약속은 했지만 결국 주시지 않으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이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로 이야기하면 이른비와 늦은비를 때를 따라 주시는 분, 그 하나님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너무 이르게도 아닌, 그리고 너무 늦지도 않은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가장 만족스러운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도 전에 미리 아셔서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늘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항상 여기에서 벌어집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걸 주십시오. 이것이 늘 협박성 발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하나님 절대 안 주십니다. 그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는 기도입니다. 주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가 망치는데 그걸 왜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안 주십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징계 차원에 주시는 벌입니다. 벌이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 순종할 것을 내 목숨을 걸고 죽으림을 다해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을 받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죽을 힘을 다하여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찮게 여겨야 할 전쟁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아주 긴박하고 극박한 영적 전쟁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말씀 한 곳 다시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부르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우상은 없으니 허탄하고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확인받고 그 약속의 땅에서 내 날이 장구하며 번성할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이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우선이어야 한 것은, 더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얻어내는 결과들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고백되듯이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역사가 동일한 기쁨과 즐거움의 내용으로 고백되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없으면 반복하여 말씀드리지만 가나안 땅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주어지는 가나안 땅의 풍요는 오히려 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들에게 유일한 힘의 고백이요 믿음의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바로 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결단을 하는 자리로 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마찬가지로 세상에 두어서 고통이나 시련을 겪게 하시는 것은 때로는 하나님이 왜 이 고통과 이 시련을 하나님 믿고 있는 자기 자녀들에게 주시는가 의아한 마음도 들고 의심도 들지만 하나님의 고생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너 내 말 잘 들으면 떡 하나 더 줄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 고통과 시련이 있는 자리에서조차도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 그 결단이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를 보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결과들을 통하여서 말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림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쫓아가야 할 것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안정이나 안녕을 확보해주고 또 약속해주는 것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세상에 두신 이유입니다. 세상이 고생이 되어서 내 백성 여기 두지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천국으로 가야 됩니다. 세상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상에 우리를 두신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갖는 위력이 무엇인지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만들어내시는 그 결과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서 살아있을 때에든지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을 때에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으로서의 참된 고백을 이끌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리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갖게 되는 자랑과 담대함과 명예가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에게 와서 위협을 하더라도 너 이거 무섭지? 라고 할 때에 우리의 대답은 뭐가 돼야 될까요? 제 대답은 이겁니다. 무섭지? 할 때 우습다. 너 이거 없지? 라고 할 때 없다. 어쩔래? 나는 네가 약속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견디겠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미비해 보이고 미약해 보이고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고 가치가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이상 그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가치라는 것을 내가 고백으로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것은 내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키고 그리고 가장 복되고 은혜로운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주시는 말씀을 통틀어서 말씀을 하나로 표현한다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때에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전쟁은 말과 병거와 백성이 수적으로 많은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한다, 하나님이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말과 병거와 백성이 많아야 됩니다. 좋은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아주 강력한 장군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이 정하신 승리를 빼앗아올 수 없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다른 것을 힘으로 삼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서 확인받고 싶으신 고백입니다. 우리도 점검할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힘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힘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힘이 되어서 기쁜 고백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한 것 보죠. 시편 18편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812쪽 근처됩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1절과 2절은 결론과 같은 말씀이지만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이 어떠한 생애를 살았는지를 여실히 표현해 주는 내용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것이 다윗이 자기의 삶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는 대단히 깊은 절망과 처참한 그리고 비탄한 삶을 오랫동안 경험했습니다. 이런 환난 중에서 다윗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입니다. 다윗은 그 고난과 역경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힘으로 삼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붙잡고 이 고통과 역경을 벗어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도 방임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그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다윗의 생애에서는 이런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져내실 때도 있고 거기에서 견디게 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이기게 하실 때도 있었지만 지게 하셔서 도망가게 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얻게 하실 때도 있었지만 잃어버리게 하실 때도 있으셔서 그 고통을 오랫동안 감수하게 하는 시간들을 갖게 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한 것이 끊이지 않고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라면 다를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지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데 잃어버리게 하시고 주지 않으시면 어떡합니까? 난 이거 싫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이라고 한다면 지고 잃어버리고 놓치고 불이익을 받고 망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결과를 충분히 만들어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 자의 믿음 있는 결단의 고백입니다. 이것 다 아니고 이기게만 하시고 갖게만 하시고 이루기만 하시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몰아놓고 대입시키는 나의 속임수일 뿐입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면 그 고백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떠한 모양의 구원의 결과라도 주신다면 그것을 다 받았습니다. 도망가게 하시는 자리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고백을 했고, 깊은 자리에 처참하게 누워서 엎드려서 보통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 염려하고 걱정할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이 이루실 구원의 자리가 여기라고 하는 고백을 가졌습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수치와 멸시를 고스란히 다 받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마침내 이루실 구원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고 그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 힘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힘이 된다면 내가 이해하고 있는 그 힘은 어떤 힘입니까? 세상의 성공과 세상에 갖는 것과 세상에서 쟁취해야 될 것들을 한 손으로 다 잡고,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하나님을 붙잡고 양손에 포기할 수 없고 놓칠 수 없는 것들을 다 잡음으로 인하여서 나는 하나님 붙들고 있는 힘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부끄러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할 때에는 세상에 그 무엇도 붙잡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일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길, 그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결과, 그리고 그 가게 하시는 길과 만들어내시는 결과들이 세상의 가치와 원리나 기준으로 볼 때에는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이게 무슨 일을 할까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겠지만, 그것 가지고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는 놓쳐서는 안 되는 가장 귀한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이 왜 교회를 욕하고 성도들을 욕합니까? 자기들 눈에 뻔히 보이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도 붙잡고 있고 세상의 것도 포기하지 않고 살고 있지 않느냐? 그게 뭐야? 세상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살지만 우리는 가장 해야 할 믿음을 고백할 자리에 세움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내 삶이나 자녀의 삶, 후손의 삶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남기시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내 결단에 따른 것이어야 하고 내 결단에 따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결과들로 확인받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책임지심은 시간과 조건과 때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결과들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에게서 이루어내시기를,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내시려고 우리를 놓치지 않고 끌고 가신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고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 길 놓치지 마시고 가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가십시오. 담대하게 갈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의 것들을 내 힘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낼 때에 내가 그리고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된다는 것을 믿고 이 자리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공을 말하고 번영을 말하고 풍요를 말하고 실패하지 않는 것들을 말합니다. 이것들이 때로 우리의 마음속에 시험거리가 되고 미혹이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며 세상의 것을 힘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으로 삼아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에게서 찾으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에서 목적하시고 이루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아 하나님이 살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는 그 자리의 은혜로움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복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들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 길이 틀리지 않으니 그 길 믿음을 가지고 쫓아가게 하시고 그 길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니 감사하며 살아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쫓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된 영광의 찬송으로 주 앞에서는 기쁨과 즐거움과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나 다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이 감수하게 하시는 그 길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며 그 약속을 쫓아 믿음으로 살 것이라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